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 협상이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또다시 한 주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협상 대표들은 당초 6월 말까지 이란의 핵 활동을 규제하고 서방의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기로 했었지만 시한을 넘긴 채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인 막바지 협상에서는 여전히 서방의 제재 해제 시기와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한 핵사찰 허용 문제가 주요 쟁점입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어제 아직 어떠한 돌파구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도 일부 진전이 있지만 종착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부장관은 90% 이상 합의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현안들도 며칠 안에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구제금융 조건에 관한 그리스 국민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리스인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투 에토스 신문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4.8%는 구제금융 조건에 찬성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응답자도 43.4%로 찬성론자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의사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11.8%에 달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국민들이 채권단의 구제금융 조건에 반대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앞으로의 추가 협상에서 그리스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유럽 정상들은 국민투표에서 반대 결정이 날 경우 그리스가 유로화 사용 국가들의 모임인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나짐 라작 총리가 국영 투자회사로부터 7억 달러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말레이시아의 사라와크 리포트 신문은 말레이시아 국영투자회사를 대상으로 당국이 벌인 조사 문서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1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는 국영회사는 부정부패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러나 언론의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나집 총리에게 어떠한 자금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일자리 증가는 좋은 일이지만 서민들의 임금과 소득을 계속 증대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 북부 위스콘신주 위스콘신 대학 연설에서 미국은 64개월 연속 민간 부문 일자리가 증대하는 기록을 세웠지만 수많은 서민들은 여전히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기장처럼 삶의 현장이 불공정해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일자리 보고서에서 지난 6월 미국 내에 2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실업률은 7년 만에 최저치인 5.3%로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북서부 신장 지구에 오늘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사망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외에 적어도 48명이 다치고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진의 여파로 통신이 두절되고 공항 한 곳이 폐쇄됐으며 수차례 여진이 계속됐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신장지구 호탄마을 중심지에서 지하 10km 지점이라고 중국 지진 네트워크 센터는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에 주둔한 유엔 평화 유지군이 어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공격을 받아 6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말리 북부 사막 지역에 위치한 팀부크투 시에서 남서쪽으로 45km 떨어진 도로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알카에다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공격이 말리 국민을 지지하는 유엔의 결정과 평화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평화유지군을 겨냥한 이번 공격이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7월 3일 금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 배치에 최첨단 타격 수단과 핵 개발로 대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분간 대북 제재를 강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조선 소모소모코노 1년というのは
캐나다의 구호단체가 북한 임산부들을 위한 미량 영양소 200만 포를 지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끼고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반발해 최첨단 타격 수단 개발로 맞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직 공식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사드 배치를 저지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논설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비해 최첨단 타격수단 개발 완성과 핵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주시하면서 북한식의 최첨단 타격수단들을 개발 완성하고 자위적 핵 억제력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미국과 한국의 주변국 간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고 군사적 위험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의 핵 전초기지로 변한 한국은 주변국의 1차적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미한 두 나라 사이에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달 29일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행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한국과 협의를 하게 되면 공식적인 회의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처럼 아직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은 사안을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 첨단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 군사연구단체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는 북한이 사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 개발을 강조한 것은 사드를 배치해도 자신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무용론을 한국 내에 확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드 배치의 무용론을 일으켜서 사드를 못 들여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들여오면 반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남남 갈등 유발용 뭐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무용론이 확산되면 결국 사드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무기체계라는 중국 측의 의심을 키워 북한으로선 한중 갈등까지 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북핵 전문가는 북한이 사드에 맞설 최첨단 타격 수단으로 얼마 전 사출시험 장면을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꼽았습니다. 이 전문가는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 내 찬반 논란 속에 미한 두 나라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사드 배치 저지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앞으로 SLBM 능력의 향상된 모습을 잇따라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핵능력 고도화를 과시하는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전략적 수준의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제2연평해전 13주년을 맞아 남측이 북침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해서 한국 사회 내부에 간섭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내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병철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그동안 북한이 부당하게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어제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한국이 제2연평해전 13주년을 맞아 한반도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분별을 잃고 행동한다면 불벼락으로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 조사 결과를 일본에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일본 정부는 당분간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상응해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재조사 기간을 1년으로 잡았지만 북한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 결과를 일본 측에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자민당의 납치 문제 대책본부는 지난달 25일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가 당장은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제재를 강화할 경우 북한과의 남은 대화의 창마저 닫히고 북일 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태도가 돌변하지 않도록 대화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재조사 결과 통보 기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北朝鮮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재조사 통보 기한을 1년 정도로 말해왔지만 확정적으로 1년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한을 7월 4일로 못 박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1년 정도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 게 사실이지만 북일 양국이 합의한 구체적인 기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일 정부 간 비공식 협의는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달 20일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납치 문제가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재조사 결과를 7월 4일 이전에 성실히 통보하라고 요구했지만 북한은 통보 기한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북한 측이 7월 4일 이후에도 재조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타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납북자들의 구체적인 생존 정보를 하루속히 통보하도록 북한 측에 요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 중의원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과 북한 사이에 합의된 구체적인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납치 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야마타니 예리코 납치 문제 담당상에게 북한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탈북 난민 한 명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18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에 탈북자 한 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2일 발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5 회계연도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월별로는 지난해 11월에 5명, 12월에 2명에 이어 올해 1월에 1명, 5월에 2명, 6월에 1명입니다. 탈북 난민들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난민 자격으로 처음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82명입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은 14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탈북자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월 2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의료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모두 5,9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미얀마 출신이 1,4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콩고민주공화국과 부탄, 소말리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어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라질로 테케스 부위원장과 현지 민간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 간담회에는 한국 내 탈북자와 인권운동가들이 참석해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번에는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의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곳 워싱턴은 지금 아침 7시가 지났고요. 서울은 밤 8시. 브뤼셀은 지금 한낮이겠지요?
네, 맞습니다. 1시 17분입니다.
네, 어제 열린 행사가 어떤 목적으로 열렸고 어떤 분들이 연사로 참석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행사는 유럽의회의 EPP 정당그룹하고 그리고 유럽아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개 행사였고요. 제목으로는 북한 인권 한국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고 한국에서 브뤼셀로 온 저희들 즉 김영환 NK네트 연구원과 노채인의 정광일 대표 그리고 저 세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부원장이신 부위원장이시죠. 투케스 의원이 개회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발표했습니까?
예,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가지고 북한 당국에게 해명과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난해에 그러니까 폐쇄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죠. 서림천 구역, 혁명화 구역입니다. 이 서림천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북한 당국이 말해줘야 되고 또 북한과 외교적인 인권 관계를 가지고 있는 EU 국가들이 이 답변을 얻어내는 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정광일 대표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본인이 겪었던 처참한 상태 그리고 북한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강제구금 체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김영환 연구위원님은 그간 15년, 2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저희 북한인권운동과 그리고 그로 인한 북한 사회, 북한 체제의 변화 상황 그리고 인권 상황의 변화의 모습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변화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또 다른 북한 인권 인권 유린의 유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테케스 의원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테케스 의원님은 북한의 참혹한 현실 앞에서 유럽 의회가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분은 현재 헝가리 의원이지만 과거엔 루마니아에 계셨고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 붕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역할을 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포 앞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독재 정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인데 이 침묵의 벽을 우리가 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전 세계가 독재 체제의 종말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행사에 참석한 청중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네, 청중들은 유럽의회에서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보좌관들 그리고 외교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하는 연구소 연구위원들 학생 등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특히 저희 모든 그 발표를 주의 깊게 들으셨는데 특히나 이제 김영환 연구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북한의 변화상 그리고 인권 유린의 유형 그리고 새로이 대두되는 북한 사회의 문제점 등을 들으면서 한 150명 이상이 되어 보이는 청중들이 정말 그 집중력 있게 우리의 발표를 듣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분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북한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는 어떤 인권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등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언론사들도 취재를 하고 있었나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 경제 사태 때문에 쪽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내에 중요한 언론들은 몇 차례 저희와 대화를 가졌습니다.
네, 청중들은 특히 어떤 점에 관심을 나타내던가요?
예,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인권 정책을 달리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권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과연 미래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네, 이번에 브뤼셀을 방문한 길에 유럽의 어떤 관계자들을 만나보셨나요?
네, 관계자분들은 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네,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서 유럽 관계자들은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 유럽 의회는 아무래도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인권의 선진국의 상황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북한과 다양한 대화의 통로를 계속 유지를 하고 북한을 아주 보편적인 국제적인 인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전략을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동의하고 또 같이 협조를 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네, 브뤼셀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을 여행하시면서 그 유럽 일반인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일반인들은 글쎄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느낀 것은 특히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이후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북한 인권이 북한 정권에 괴상한 그런 정책이 인해서 벌어졌다. 그냥 약간의 웃음거리 정도였지만 지금은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공동의 의식을 점차 널리 확대하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모임은 어떤 특정 안건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지만 간담회 형식인데 그렇더라도 이런 행사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다양한 효과가 나오겠죠. 이제 저희하고 만났던 분들이 실제로 북한 인권에 점차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또 이런 분들이 제 역할을 해주신다면 뭐 장기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인 그런 북한 인권 개선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해 봅니다.
네, 이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 연대의 입장으로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간 우리가 북한을 이제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접근하고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의 결과 권고안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을 가능한 한 더 많이 열어주고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북한 일반인들에게 또는 북한 고위 관료들에게 인권의식, 인권의 바람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력을 지속적으로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중선전활동,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 유럽 사회가 지금 북한 인권 이슈에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그런 방문을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럽 사회와 유럽 정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인권 문제의 의식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활동 계획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회나 유럽 시민사회들을 대상으로 대중활동들을 많이 펼쳐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으로부터 어제 유럽의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간담회 소식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는 한국군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단순히 억제하는 차원을 넘어 능동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특보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국방정보보호암호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 임박했을 때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포함한 능동적인 방어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특보는 미국의 경우 사이버 공격을 국가 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사후 반격을 넘어 외부 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으면 사전에 공격할 수 있다는 원칙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 가운데 추가로 한 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1950년 겨울 장진호 전투에서 실종된 조셉 녹스 병장인데요. 오는 6일 미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를 6.25 한국전쟁에서 실종됐던 조셉 스녹 병장의 신원이 확인돼 65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스녹 병장의 유해가 지난 1990년에서 94년 사이 북한 측으로부터 인도받은 208개 상자에 담긴 유해들 가운데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들 상자 안에 든 400구 이상의 유해에 대해 유전자 감식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료 확보와 감식 기술의 발달로 신원 확인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미군 당국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스녹 병장이 미 육군 제7보병사단 31연대 박격포 중대 소속으로 북한 장진호 전투에서 실종됐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군은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 대규모의 중공군 병력에 포위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미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아직도 장진호 전투에서 실종돼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병사가 1,070명에 달합니다. 미 국방부는 순업병장이 전쟁 당시 중공군에 체포돼 영양실조와 부상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1953년 포로교환 때 돌아온 미군 병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노병장은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 웨스트모어랜드 출신으로 실종 당시 21살이었습니다. 스노병장이 거의 65년 만에 가족의 품에 돌아왔지만 그의 귀환을 고대하던 부모와 형제들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지역 언론은 이를 직계가족 가운데 여동생 바브라 카프 씨만 생존해 있다면서 그녀의 딸을 인용해 가족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조카인 린다 피니시는 수십 년 만에 외삼촌이 돌아오게 돼 매우 기쁘다며 20명의 친인척이 오는 6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거행될 안장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노병장의 이야기는 지난 1993년 펜실베니아주 지역 언론인 벨리뉴스 디스패치가 전쟁 당시 스녹 병장과 함께 싸웠던 쌍둥이 형제 존 스녹 씨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지역사회에도 널리 알려졌었습니다. 존 스녹 씨는 전쟁 당시 중공군이 장악한 고지로 진격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을 받고 조셉이 위로 오르다 큰 부상을 당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자신은 눈이 덮인 능선을 그대로 오르면 머리가 박살날 것이라며 조셉을 말렸지만 조셉은 이를 따르다가 적의 총탄에 맞았다는 겁니다. 존 씨는 하지만 자신이 응급치료 가방을 가지러 간 사이 쌍둥이 형제인 조셉이 없어졌다며 그 후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관계자는 지난달 VOA에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미군은 1982년 이후 3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들어 지난달 2일 현재 16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돌아오지 못한 미군 실종자가 7,840여 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가족의 품에 안기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과 호주 군당국은 오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16차 한-호주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열고 오는 9월 발표할 두 나라 안보 국방협력 청사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 두 나라는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한-호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두 나라 국방부가 지난 1997년 이후 매년 상호 방문 형식으로 진행해온 국장급 정례 협의체입니다. 캐나다의 구호단체가 북한 임산부들을 위해 미량 영양소 200만 포를 지원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할 두유 제조에 필요한 메주콩 40톤도 선적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의 민간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 임산부를 위해 스프링클스로 불리는 미량 영양소 200만 포를 지원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의 수잔 리치 대표는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량 영양소 200만 포가 최근 북한 남포항을 통해 강원도 원산과 평안남도 남포 진료소로 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보낸 게 200만 포가 임신부에게 가는 겁니다. 빈혈을 예방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밥이나 다른 음식 위에다가 뿌려 먹는 거예요.
스프링클스는 미량의 영양소가 함유된 가루로 영유아의 영양실조를 막고 성장을 촉진하며 임산부의 경우 태내 빈혈과 영양결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미량 영양소는 7,500여 명의 임산부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9개월 동안 하루 한 포씩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리치 대표는 말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조만간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할 스프링클스도 보낼 계획입니다. 이 단체는 최근 스프링클스 외에 메주콩 40톤도 선적했습니다. 이 콩은 중국 대련항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도착된 뒤 남포시와 형제산구역, 강원도 내 23개 공장으로 보내져 두유로 가공됩니다. 생산된 두유는 강원도와 평안남도 내 200여 타가소와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10만여 명에게 매일 제공됩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2001년 설립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두유를 지원해왔으며 2006년부터는 스프링클스도 지원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일정이 오는 6일 확정될 전망입니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측 아세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에 오는 6일 개성에서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에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센터 측은 지난달 30일 만났을 때 북측이 상부에 보고한 뒤 다시 만나자고 한 만큼 이번에는 이 여사의 방북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평화센터 측은 이달 중 3박 4일 일정으로 방북하기를 원하는 이 여사의 뜻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 ITF가 2년 뒤 한국 무주에서 열리는 국제 태권도 대회에 시범단 파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남북한 태권도 협력 원칙에 부합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주종을 이루는 태권도 시범단이 내후년 한국 무주에서 개최되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무대에 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 주도의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측은 2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 간 합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시범단 파견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시범단이 실제 경기에는 참가하지 않고 개막식이나 폐막식 등 공식 무대에서 시범 공연을 펼치는 형식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ITF의 한 관계자는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와 지난해 마련한 의정서 마지막 조항에 시범단 파견의 근거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웅 ITF 총재와 조종원 WTF 총재는 지난해 8월 21일 중국 난징에서 만나 발전적 협력을 약속한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총 4개 항으로 이뤄진 합의문 마지막 조항에는 두 태권도 연맹이 각각 다국적 시범단을 구성해 전 세계를 돌면서 태권도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거기에는 태권도 종주국인 남북한 방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ITF 관계자는 VOA에 대부분 북한 선수들로 이뤄진 태권도 시범단이 지난 5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서 공연을 펼친 것도 이 같은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북한 선수 18명을 포함한 22명 ITF 시범단의 대회 참가로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이 사상 처음으로 한 무대에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ITF demo team.
ITF 관계자는 앞으로도 두 태권도 연맹 간 합의를 계승할 것이라며 무주대회 참가 등 남북 간 태권도 교류에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선수들이 이미 지난 5월 러시아 대회에 참가하는 좋은 선례를 남긴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무주대회 참가를 확정짓지는 못했다며 최종 결정은 향후 두 태권도 연맹 총재 간 공식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남북한 간 해상교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봉 8일 만에 관객수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가장 인기 있었던 한국 영화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2년 북한 경비정이 한국 해군 함정을 선제 공격하면서 일어난 제2 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한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화 배급사 뉴는 이를 현재 영화 연평해전 관객수가 200만 658명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개봉 8일 만에 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은 것인데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이는 지난해 한국에서 1,400명 이상이 관람한 영화 국제시장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데 걸렸던 기간과 같습니다. 연평해전은 지난 24일 개봉해 7일 연속 관객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또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데 약 1,013개 극장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평해전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로 6월이 한국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었다는 점과 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이 있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또 군을 중심으로 단체 관람이 이어지고 정치인들이 공개리에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점도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북방 한계선 NLL 남쪽 연평도 인근에서 한국의 해군 함정과 북한 경비정 간에 발생한 해상전투 연평해전은 1999년과 2002년 6월 두 번에 걸쳐 일어났는데 영화 연평해전은 두 번째 해전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연평해전은 당시 30분간의 교전 상황을 그대로 담는 한편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 연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전투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절배치! 절배치! 자연배치!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잠이 편대! 무슨 일인가?
전투 발생! 전투 발생! 적정으로부터 비격수! 비급전 봐라! 비급전!
2002년 6월 29일 오전 북한 경비정들은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한국 연평도 인근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에 한국 해군 참수리 357호가 근접 차단을 실시했고 북한 경비정들이 먼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참수리 357호와 358호가 대응 사격을 했고 인근에 제천 진해함과 참수리급 경비정 4척도 합류해 북한 경비정에 사격을 가했습니다. 교전은 북한 경비정이 반파된 채 퇴각하면서 끝났고 한국의 참수리 357호도 침몰됐습니다. 30여 분간 진행된 교전으로 한국 해군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습니다. 북한 측 사상자는 3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연평해전은 제작 도중 자금이 부족했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을 시작해 3천여 명으로부터 미화 74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김학순 감독이 제작 보고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 천안함 때 그 아들을 잃으신 그 어머니께서 정부 보조금을 이제 그때 받으신 걸로 거기서 일부러 또 후원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자기 동생이 그 군대에 가 있는데 이런 사건을 보게 돼서 동생이 생각나서 후원을 하겠다는 어떤 여성분도 계셨었고.
한편 북한은 연평해전이 개봉하는 날 이 영화가 왜곡 날조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연평해전이 서해 무장충돌 사건을 심히 왜곡 날조한 불순 반동 영화, 반공화국 모략 영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 악의를 뿌리 깊이 심는 한편 북침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에서 매주 화요일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국회의사당에서 시작돼 지금까지 10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칸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유명한 요덕의
매주 화요일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화요 집회가 열립니다. 화요 집회는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 속칭 오린모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일명 한변이 지난해 10월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열어왔고요. 올해 4월부터는 서울 종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 집회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에게 들어보시죠.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 문제는 바로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11년째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외면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화요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는 북한 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뉴코리아 여성연합대표 이소연 씨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사무실로 지금 오늘도 두 명의 여성이 왔습니다. 여섯 번의 강제 북송을 당했던 여성과 또는 최근에 지금 김정은 정권 하에서 살다가 온 여성이 있는데 너무 굶주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탈북을 했다는 겁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여서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법 하나 못 만든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 몸과 마음 이런 뜻들이 다 모여서 북한 주민을 살리고 또 대한민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북한 인권법 더 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1호 여성 박사인 북한음식문화연구원 이혜란 박사는 현재 북한의 인권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반기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통일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97년도에 탈북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왔을 때보다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제 통일이라는 것은 왜 해야 되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는 것보다는 북한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정말 우리의 반쪽, 우리 형제, 동포, 이게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번영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화요 집회에 모인 오린모 회원들은 북한 인권의 개선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전제라는 데 공감하고 최근 유엔 인권사무소의 개설 등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아직 크게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이곳에 모인 오린모 회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북한 인권 단체들이 이제 UN OHCHR의 자료들을 접수하고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단체들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중앙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2만 8천 3만 명의 이 탈북자들이 정말 지금까지 이런 모든 그 자기들의 인권 침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토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COI 현장 사무소가 개설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적극적인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북한 인권 단체들이 합력하여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북한 정권이 이제 서울에서 유엔 현장 사무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아주 긴장할 것 같고요. 이런 그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데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지만 역사나 국제사회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일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 오린모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주도로 열리고 있는 화요 집회에는 그동안 2005년 최초로 북한 인권법을 발의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조명철 의원, 이정훈 인권대사, 김영호 전 인권대사, 김서구 통일준비위원을 위시해 탈북민 단체장들이 참가해왔고 지난 6월 23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 모여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관을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화요집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과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지할 것 등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은 모임을 열 계획입니다.
북한인권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어야 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었다.
한편 오린모와 한변의 화요 집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서울 광화문에서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지난 1일 중국 지린성에서 일어난 한국 공무원들이 탄 버스 추락 사고, 사고를 피한 공무원 연수단이 한국으로 돌아왔군요.
그렇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105명의 공무원들이 오늘 오후 5시쯤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공항에는 이번 사고로 인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응급 차량이 배치돼 있었고요. 연수 과정 중인 공무원들은 일단 귀가해서 휴식을 취한 뒤에 다음 주 중반 9일쯤 지방행정연수원에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어제 중국 현지로 급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사망자 유족들과 첫 대책회의도 열었고요.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고 경위와 또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들입니다. 최근 5급 사무관과 3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에 중견 간부 지도자 연수를 받던 교육생들인데요. 고구려와 발해 또 항일 역사 유적지로 4박 5일 일정에 탐방에 올랐던 길이었습니다. 사고는 백두산을 보고 내려와서 지안에서 단둥으로 돌아가던 중 조선족 마을 부근에 그 Y차 대교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위에서 사고가 나서 강 아래로 버스가 추락을 했고요. 사고로 한국인 탑승자 10명과 중국인 운전자 1명이 사망을 했고 생존자 17명 가운데 6명이 중상을 입고 창춘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 조사와 수습은 중국 공안이 담당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급히 취재에 나선 한국 언론사들도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근접할 수 없도록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관련한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어서 사건의 정황 정보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고 현장의 다리 위 모습을 보여주는 폐쇄회로 CCTV 영상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 자료로 공개가 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교각에 진입하던 버스가 좌회전을 하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한 상황이 찍혀 있었는데요. 과속과 운전자 부주의, 차량 결함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법의학자들도 중국 현지로 파견됐다는데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어제 11명으로 구성된 정부 사고 수습 대책반 파견에 이어서 시신 검안 또 인도를 위해서 법의학자들이 파견되는 겁니다. 해외에서 10명 이상의 한국인이 집단으로 사망을 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팀이 현지에 가게 됐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장이 이번에 파견팀의 일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지방 공무원들은 공무상 사망 절차에 따라서 유족 보상금과 사망 조의금을 지원받게 되고요. 부상자 역시 공무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한국연수단의 중국 버스 참사 사건 후속 기사 살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800여 명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러시아 사할린과 일본 홋카이도 등으로 강제징용됐던 조선인 노동자 847명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의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러시아 사할린 한인 기록을 확인 분석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국립 사할린주에 있는 역사기록보존소에 소장된 문서에 이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명부에 올라가 있지 않았던 796명의 이름을 정부 공식 강제동원 명부에 등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강제징용자 명단이 남아 있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일본 도요하라 경찰서가 1941년 10월에 탄광과 조선소, 제철소 노역장을 탈출한 조선인을 수배한다는 수배자 명단입니다.
네.
수배한 조선인이 누구인지, 키가 얼마나 되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어느 작업장 소속이었는지, 수배 이유가 무엇인지, 또 수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수배자 명단과 내용을 통해서 일본이 강제 노역을 시킨 사실이 그대로 입증이 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조선인 846명이 러시아 사할린과 일본 홋카이도 야마나시현에서 탄광과 토건 같은 노역을 담당했다는 것이고요. 또 당시 조선인들이 노역장을 탈출할 만큼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사실이 입증되는 그런 의미 있는 사료인 셈입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사할린 역사기록보존소 문서철 135건에서 이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건데요. 이 가운데 26명만이 이미 그 강제징용 사실을 정부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강제징용 사실을 확인받은 피해자들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정부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집값이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 미화로 환산을 해보면 한국에서는 한 평이라는 그 단위도 쓰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평에 8,900달러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집값은 1년 전에 비해서 3% 이상 오른 상태고요. 전국의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이 주택을 사고 팔 때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서민주택이면 보통 30평대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집을 사려면 얼마나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31평, 32평짜리 아파트가 많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28만 5천 달러는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서울의 아파트의 경우 최근 5년간 줄곧 집값이 내려가다가 혹은 아주 적게 올랐고 있었는데 이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 한국 서민들에게는 정말 큰 소식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대구 지역의 집값이 10% 넘게 올랐고요. 또 대구 중에서도 학군이 가장 좋다는 수성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무려 19% 가까이 올라서 화제입니다.
네, 엄청나게 뛴 가격인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의 집값은 주로 전세 가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세값이라고 하면 집을 일정 기간 동안 얼마를 주고 빌리는 거죠.
네.
매매는 사고 파는 것이고요. 이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 가격도 오르고요. 전세난이 심해지면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 3년마다 집을 옮겨 다녀야 하는 전세 수요자들은 전세값이 오르면 이 집을 사려는 쪽으로 마음을 많이 바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집을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집값이 올랐다면 지금은 전세집이 부족하거나 올려줘야 하는 보증금이 부담돼서 차라리 집을 사겠다 이런 쪽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떨어지던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의 집값 추세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